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전체 맥락에서 이미 지난 주일부터 이 주제는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부흥이 뭐죠? 양이 늘어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 하박국은 절망하는 조국의 그림을 보면서도 그 너머 하나님이 구원하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면서 심장 뛰는 시어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사상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는 많은 다양한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간의 문제는 즉각적인 대답이나 논평을 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진 사회망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간들의 여러 측면과 또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또 사건을 겪게 되죠. 그때 우리는 즉각적인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명쾌하고 또 확신에 차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짓 또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고 그 이면과 동기와 배경과 그 사건이 그렇게 터지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릴 여유로운 시간을 맞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쏟아냈던 논평과 평가가 확신에 찬 대답들이 참 그 사건을 맞은 사람에게는 참 폭력적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궤적을 살펴봐도 그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턱대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제시된 인간의 고통, 다양한 갈등을 완전히 밀어붙이고 배제한 채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이 생략되고 배제된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우리를 향해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선지자하고 그냥 다 대꾸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해 주시고 욥기에도 보면 욥이 막 질문을 쏟아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상 거의 즉답을 했어요. 야, 내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평가를 해버리고 즉각적인 대답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 욥에게는 폭력적인 언어였습니까? 돌아보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과 징징거림과 고통을 끝까지 끌고 가서 욥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폐쇄시켜버리고 밀어붙여버리고 기계적으로 복종케 하는 게 순종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뭐에 이끌리시다? 성령에 이끌리시다. 자, 여러분 사실상 이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고 나서 오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략된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한 1년 남짓 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일가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정치 행태와 그 가족사의 그 아주 불온한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적 견해에서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죠. 그것 때문에 참수형을 세례요한이 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례요한은 이 역사의 전면에 음성도 모습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 1년 사이에 그런 끔찍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에 자기 몫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끝낸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시험 다 마치고 승리한 이후에 쇠도 달굴 때 치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 딱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면 예수님도 얼마나 그 사역과 업무가 좀 더 그 효율적이겠어요. 그런데 1년을 아무 일 없이 기다리십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14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을 기초하고 이끌었던 그 수많은 결단과 행동 양식이 항상 성령님이 배제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하면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또 은사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유물처럼 이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깊이 함께 일하시고 우리 전 인생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교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없이는 성경도 어떤 것도 행동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는 길도 멈추는 길도 기다림도 전부 누구의 양식을 누구의 인도를 따랐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그분만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깜짝 놀란 통계가 안산홍 증인,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끈질기게 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반을 가동하고 지금 운영한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이단과의 싸움은 끈질김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복음이 관건이에요. 근데 두 명이 돌아왔어요. 두 명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해하려던 그들을 붙들고 계속 집요하게 우리 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로 설득하고 하니까 두 영혼이 이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데도 아무 표정도 없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 그렇죠? 예, 네, 이해해요. 이해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이단의 60%가 청년들이에요. 왜 그럴까? 젊음이라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엇이 나를 든든히 받쳐줄까 세워줄까 이런 절대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목마름이 이 젊은 시기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청년 시기에 다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 어제도 그 이단하고 오랜 세월을 싸워왔던 정동섭 교수님. 그분은 그 구원파 유병원 그 교주의 통역비서였어요. 9년 시기나. 대학생 때 빠진 거예요, 그거에. 대학생 때. 아, 이게 아니다라고 돌아온 게 9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평생을 지금 그 구원파와 싸우고 있어요. 자기도 대학 때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단들이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관계로 접근해 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니까 관계에 또 목마름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누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확 넘어가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미 깨달았을 때 늦었어요. 못 빠져나와요. 두 겹 세 겹으로 관계로 얽매여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가르치질 않고 전부 어떤 파워, 능력, 어떤 나타난 현상 이런 쪽으로 성령님을 잘못 오도하고 오해시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도와 통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어야 돼요. 내 욕망이 개재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적이라는 게 탐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단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편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퍼졌다 그래요. 소문. 자, 이 소문이라는 말이 폐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 뭐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그런데 30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기도 소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코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에코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코. 뭐 에코 났다 그러죠. 방송 장비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점점점 소리가 커간다 그 뜻이에요. 이 소문이라는 말이 한글 번역으로는 다 똑같이 돼 있는데 그 원문은 다 달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그냥 아직 소문이에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서 15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여기도 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문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로고스. 즉 뭐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뭘 듣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진짜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뭐 현상이 나타나고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갑자기 팔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날 복음의 기초가 아직 불확실하고 약할 때 잘못 신앙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되면 그런 쪽으로 성령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열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내 연약한 이성과 지혜를 열으셔서 저 어렵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쉬운 설교를 듣는 것도 참 복이 있지만 어려운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면역력이 생겨요. 단단해져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하고 쉽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성령의 열어주심이 없이는 말씀 백날 읽어봐야 깨달아지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생생한 하나님의 돈 입김으로 내 가슴에 닿아지질 않아요. 불행한 거죠. 근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한 절 읽다가 또 깊은 신음을 토해내고 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성령님이 그냥 그 문자를 그 문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표정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만나야 신앙이 정리가 돼요.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열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첫날 만난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뭐 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자, 보십시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서 15절을 보시면 친히 그 회당,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뭘 받으셨어요? 칭송을 받으셨어요. 자, 이 칭송을 어떤 번역에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광을. 근데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제가 두 절 읽고 39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광을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칭송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와 대단하네. 야, 굉장하네. 뭐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회당의 하나의 관례입니다. 낯선 손님이 오거나 누가 방문을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수 있는 순서를 주어요. 예수님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겁니다. 자, 이사야의 글을 좀 보십시다. 18절.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예수님의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끝에 보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는 읽으려고 서심에 그랬어요. 17절 끝에. 맞죠? 읽으려고 서심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서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가 제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서죠.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들어 읽는 시간인데 어떻게 앉아서 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책을 덮고 이제 책을 열었다가 이제 덮었어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앉았어요. 앉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앉았다는 말은 이제 읽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앉아야지 그 말이 아니고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이 쓰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았다는 말은 선포하고 통치하고 보좌의 개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운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앉으시고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글 61장 1, 2절 읽고 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요 이사야의 글의 요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 바로 사실은 저를 가리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저 남단 끝에 있는 동네인데 얼마나 조그맣고 가난하고 성경에서도 유난히 비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과부집에 아들로 자란 걸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생활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갑자기 고향을 찾아오더니 예배 시간에 책을 순서를 주었더니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사실은 여기 가리킨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누가의 관점의 기록이에요. 누가 복음이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다른 기자인 마가가 이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랑 비교를 해보십시다. 자,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그 비교를 해보십시다. 듣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와, 아니,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어느 게 조금 더 하대한 겁니까? 마가의 관점이 더 하대를 한 거예요. 원문의 느낌을 보면. 이 아침 시간이라 제가 이 헬라말을 비교를 하기가 조금 시간상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는 첫 번째 방문을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마가는 두 번째 방문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칭송으로 예수님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뭘로 끝나는가 한번 볼까요?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28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즐거워하여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그 이사야의 글에 그 메시아가 자기래, 좀 미쳤나, 화가 나서, 화가,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뭘로 시작이 됐죠? 칭송으로 시작이 됐어요. 칭송. 14절에 보시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근데 칭송이 뭘로 바뀌었어요? 배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예. 하나님의 부흥의 과정은 이런 측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논평과 대답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부흥의 과정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엘리사는 이방 장군 나환자인 나아만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증을 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방 땅을 넘어 땅 끝으로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 꼭지를 좀 한번 볼까요? 복음이 어디로 확대됩니까? 땅 끝으로 확대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 땅에 안팎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영혼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땅끝이에요. 멀든 가깝든 땅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특세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 귀한 새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하루 그리고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뭘까?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뭐죠? 성령에 이끌리시다. 두 번째는요, 칭송에서 배척으로. 배척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방식과 편견과 단선적 이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척당할 수 있어요. 배척당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 않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새날 새일을 위해서 땅끝으로 그렇게 번져가고 퍼져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깊이 순명을 가지고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땅, 땅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